요한복음 43번 메시지. 번식을 위해 과정을 거친 생명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신 주님을 계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해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주요 사상입니다. 그분에 의해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 거룩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거룩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 거룩한 생명 안에서 서로 하나입니다. 이들 17장 안에 있는 이 같은 계시 후에 18장과 19장에서 성령은 주께서 자진하여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고 자신을 사망에 넘겨주심으로 하늘의 밀알로 땅에 심겨져 죽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해방하고 넣어주기 위해 일어나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많은 열매를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있는 성령의 사상은 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들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속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사상, 특별히 18장과 19장에 있는 사상은 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해방하시는 생명의 씨이신 주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 알의 밀은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기 위해 해방되셨습니다. 원래 생명은 하나의 밀알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은 해방되었고 많은 밀알들을 산출했으며 이제는 많은 밀알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원하여 담대하게 자신을 과정을 거치심에 넘겨주심과 그분의 존엄성 안에서 사람에 의해 점검받으심과 사람의 불의 안에서 선고를 받으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망에 의해 시험받으심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옴.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찔린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두 가지 물질이 나왔는데 곧 피와 물이었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으로 교회를 사오기 위해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며 물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으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사망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며 적극적인 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구속의 방면과 생명을 넣어주는 방면입니다. 구속의 방면은 생명을 넣어주는 방면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의 기록에는 구속의 방면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만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록에는 구속의 방면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넣어주는 방면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51절, 마가복음 15장 33절과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에서 죄를 상징하는 어둠이 사라졌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주님의 구속의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들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 또한 주님의 구속하는 죽으심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34절과 36절에서 요한에 의해 언급된 물이 흘러나온 것이나 뼈가 꺾이우지 않은 것은 생명을 넣어주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표적들입니다. 이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은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안으로 분배받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 안으로부터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해방합니다. 이 생명을 넣어주는 주님의 죽음은 하와를 산출했던 아담의 잠자는 것으로 예표되었으며 한 떡, 즉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려고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증가시키며 거듭나게 하여 재생산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의 옆구리는 하와가 산출되어 나왔던 아담의 열려진 옆구리로 예표되었습니다. 피는 유월절 양의 피로 예표되었으며 물은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었습니다. 피는 죄를 씻기 위한 샘이 되었으며 물은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않음.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모든 방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를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은 다리를 꺾을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후 군병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주님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진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죽으심으로 10장 17절과 18절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푸시케의 생명, 즉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푸시케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군병들은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언을 주권적으로 성취했습니다. 군병 중 하나가 주님이 참으로 죽지 않았을까 봐 염려하여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러한 일들이 이처럼 의미 깊고 놀라운 방법으로 발생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기획된 것임을 강하게 입증합니다. 주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않은 것은 유월절 양의 뼈로 예표되었습니다. 유월절의 관례에서 하나님은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표입니다. 후에 시편 34편 20절에서 또한 이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예표와 예언이 모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물론 성경에서 뼈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담의 짝인 하와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취해진 갈비뼈였습니다. 하와는 주님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산출된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부활의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분은 결코 상하거나 손상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생명이십니다. 만일 주님의 뼈 중에 하나가 꺾였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 생명이 사망에 의해 상하거나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을 언급함으로 물론 뼈의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성경적인 원칙은 첫 번째 언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항목은 전 성경에 걸쳐서 그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요한복음의 뼈에 적용시킴으로 물론 창세기 2장이 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언급한 곳이란 것과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갈비뼈로 신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예표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뼈로부터 나온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와는 뼈로부터 만들어졌으며 교회는 거룩한 생명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뼈는 부활 생명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의 꺾이지 않은 뼈는 그분이 사망에 의해 꺾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뼈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상징이요 그림이며 그 무엇도 이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옆구리가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주님의 육신적인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 생명, 즉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상하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아닌 그분의 푸시케의 생명, 즉 그분의 혼생명 안에서 상하고 손상받고 죽음에 넣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인간 생명은 사망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손상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으로 교회가 산출되고 건축됩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찔림. 주님의 뼈에 관한 사건 후에 한 군병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 비록 주님의 부활 생명은 상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해방될 수 있도록 자신이 상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맞은 바 되신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깨어지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생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물만이 아니라 또한 구속을 상징하는 피도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생수로 취할 수 있기 전에 물론 먼저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첫 번째 항목으로 언급되어 있고 물이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로 정결케 된 후에야 물론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점들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생명이신 주님은 오직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의 기록이 주로 구속을 위해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은 주로 생명의 해방을 위해 있습니다. 아담의 열려진 옆구리로 예표됨. 주님의 옆구리가 찔린 것은 아담의 열려진 옆구리로 예표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짐으로 갈비뼈가 취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의 옆구리가 열려져 피와 물이 이 열려진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구속을 위해 흘러나오는 피.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왔던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흘러나왔던 피는 유월절 양의 피로 예표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 구속하는 피는 죄들을 씻기 위한 샘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샘! 이 샘은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씻기 위한 것입니다. 흘러나온 피는 또한 교회를 사오기 위한 것입니다. 죄들을 씻기 위해 샘을 이룬 피는 교회를 사오는 대가였습니다.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 흘러나온 물.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생명을 넣어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을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에 넣어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피는 씻기 위한 샘을 이룬 반면 물은 마시기 위한 샘을 이루었습니다. 피는 교회를 사오기 위한 것이었으며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물은 교회의 산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아담에게서 취해진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산출된 것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이 두 번째 방면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증가시키는 죽음이며 거듭나게 하여 재생산하는 죽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기 위해 땅 위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을 넣어주기 위한 그분의 죽음의 방면을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죽은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원래의 밀알 속에 있던 생명을 많은 밀알들 속으로 넣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을 죄였으며 적극적인 면에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 안으로 거룩한 생명을 넣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들은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에 의해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은 또한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번식하며 생명을 증가시키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하여 재생산하는 죽음입니다. 한 알의 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은 그 밀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에 의해 밀알 속에 있는 생명은 해방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 편에서 그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으며 우리 편에서 그분의 죽음은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생명을 번식하는 죽음입니다. 이는 그것에 의해 생명이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생명의 번성을 야기시킨 생명을 번성시키는 죽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밀이 많은 밀알들로 재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으심에 이러한 놀라운 방면으로 인한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비둘기와 함께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단지 어린 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양은 주로 구속을 위한 것이며 비둘기는 주로 생명에 넣어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주님의 죽으심의 방면은 구속적인 방면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구속은 뛰어나고 기묘하고 놀라우며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분배하는 것은 구속을 능가합니다. 한 죄인이 주님께 와서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의 죄들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믿는다 합시다. 그가 깨끗게 될 수 있는 피는 심지어 샘을 이룹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단지 그가 정결함 받고 나중에 천당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그는 깨끗해졌지만 시체 안치소에 있는 송장과 같이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채로 정결하여 피로 깨끗해 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로 정결함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당에 가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상호거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채 구속만을 받았다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가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에 이어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구속은 이를 위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명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줍니다. 피 뒤에는 물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피가 그리 뒤에 죽음의 구속의 방면을 의미하며 물이 생명의 분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정결함 받을 수 있는 샘을 이루었으며 물은 거듭남을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샘을 이루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으며 내적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할 뿐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속받았으며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처음 새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에 관한 가르침만을 끝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생명을 넣어주는 그분의 죽음의 방면은 아주 소홀히 여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문제를 합당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주님은 이 문제를 그분의 교회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주요 방면이며 구속적인 방면은 보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 방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적인 절차로서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된 방면이 아닙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의 과정 동안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으며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간격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았으며 구속으로 이것을 채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속이 주님의 죽으심의 주요 방면에 대한 보충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기록에 있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주요 요점은 생명을 해방하여 그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안식하심.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주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주님께 닥쳐왔던 많은 악한 일들과 고통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악하게 대우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분을 조롱했으며 심지어 가장 친밀했던 제자까지도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악했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들을 견디었으며 그것들을 당당하게 통과하심으로 그분이 승리하고 정복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복당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신 직후의 상황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구속하고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을 성취하신 후 그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즉시 존귀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악하고 사망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후에 모든 것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매우 비싼 향품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예비했습니다. 그분의 몸을 돌본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이었으며 부자와 함께 새로운 무덤에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상황 전체가 부유한 상태로 존귀한 형편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으며 그들은 그분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으심으로 안식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수치스럽게 죽음에 넣어지셨지만 존귀하게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죽으신 후에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어려움과 악한 일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사람에게 수준 높은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5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와 그분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하시며 합당한 안식일을 누리셨습니다. 이 안식일 후에 즉 주일 첫날에 그분은 그의 안식처로부터 일어나실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상고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요점들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들은 어떻게 주님이 자원하여 담대하게 자신을 넘겨주셨으며 사망의 환경과 그의 영향을 정복하심으로 그분이 정복하는 부활의 생명임을 입증하셨으며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해방하기 위해 죽으셨는가를 계시합니다. 일을 완성하신 후에 그분은 높이 평가받고 안식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 장의 목적은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심으로써 그분이 부활 생명이시며 결탄코 사망에 의해 상하거나 손상받거나 정복당할 수 없는 정복하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이 자신을 정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망이 그분을 생명으로서 해방했을 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부서뜨림을 당하실 수 없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부서지셨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분은 부서짐을 당하지 않으셨으나 자신을 생명으로 해방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분은 부서지셨습니다.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무엇도 그분의 부활 생명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여 우리 안으로 넣어주려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찔리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순간 그분은 안식하시며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주님이 구속을 위해 죽으셨음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그분이 구속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생명의 해방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며 해방되어 우리 안으로 넣어진 그분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